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20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겉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읽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슴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그들 가슴 속에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나타내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사역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레위의 후손으로 되었던 유대인 그 대제사장하고 그런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얼마나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신가. 이것이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위 개종을 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지고 불편해지고 뭔가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을 구원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주 예수님보다도 왠지 모르게 옛날 그들이 율법에서 섬겼던 유대인 제사장들 율법에서 나타났던 대제사장들이 더 옳게 보이고 그들의 말이 그들을 더 구원할 것 같아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레위 후손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의 계통을 밟은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지금 나타난 구약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약의 한 인물을 예수님의 모형인 제사장의 모형인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따라 볼까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의 계통으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의 제사장이다. 여기서부터 다르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멜기세덱은 성경의 구약의 인물인데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절수로 따지면 딱 세 절, 네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요게 나옵니다. 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0편 4편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다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배운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5장 11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너희들이 게으르다, 열정이 없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더 성숙되어서 진정으로 성숙된 믿음을 갖는 참된 성도들이 되라는 이런 권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장 20절의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기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모세는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훌륭하신 분이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아니 아론의 전통적인 그 유대인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늘 지금까지 우리 6장까지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강조했어요.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며 그분만이 가장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7장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또 10절까지의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개해주고 그가 강해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중요한 말이 우리도 멜기세덱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누가 만났을까요? 멜기세덱이 만났어요. 여러 왕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 얘기를 7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얘기의 배경 스토리가 됩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이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는 멜기세덱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창세기 14장의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창세기의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애굽 왕한테 봉변을 당했지만은 축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길러야 할 이 짐승들이 많은데 목초지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거기서 담판을 짓죠. 영토를 저희 분쟁을 한다는 거, 이제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는 네가 갈 땅이 어디를 가겠느냐?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 땅을, 소돔 고모라. 그 멸망 소돔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 거기는 물이 있고 나무들이 우거진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베델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3장, 14장에 들어오니까 13장에 그렇게 나누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소돔 북쪽에 있는 네 개 나라가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성에 있는 이 롯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개 왕이 연합을 해서 침공을 했는데, 그때 소돔에 있는 이 롯도 다섯 개 종족이 합쳐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해서 싸웠는데, 이 북쪽 사람들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롯과 아내와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과 소와 말 모든 것이 약탈되어서 이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북방에 이 네 개 나라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군사가 318명이 생깁니다. 이 318명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군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돕고 있던 종들이에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있던 종들이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쳐서 기습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롯과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소돔으로 가까이 가기 전에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짓고서 지금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뭐를 했느냐면 딱 만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받은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토리는 거기서 딱 4절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다시 멜기세덱을 만난 적이 있는 점지 기록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서 이기게 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시고 찬양을 받으셨다는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저 히브리어는 뭐랄까요? 우리가 다 창세기 할 때 이 창세기 14장에서 배웠는데 뭘까요? 엘련이라고 엘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련 시작 엘련 시작 엘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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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루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뭐 하나님 이름이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바로 엘리온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지극히 가장 존귀하신 가장 모든 것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갖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멜기세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접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이 왜 위대하고 뛰어난가? 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대해서 1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니, 다시요. 왜 안 읽었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신분. 여기에 멜기세덱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 왕이라는 거야. 살렘의 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말이죠. 왕이면서도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멜기세덱의 신분이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훌륭하다는 거죠. 아니, 왕이고 제사장인 게 뭐 옛날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니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 중에서는 왕이 제사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조차도 왕만 했지 제사장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제사를 잘못 드리려다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의 제사를 자기가 역할을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분도 왕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중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직했던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딱 한 사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멜기세덱의 반차인 이유가 바로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후손, 그 후계를 통한 그런 제사장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일체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뛰어난 점은 뭐냐면 그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이름이란. 자, 멜기세덱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병택 집사님의 이름이 뭐죠? 이병택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뭐죠? 네? 예수예요. 멜기세덱 이름이 뭐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정근 집사님의 이름이 뭘까요? 이정근이에요. 이름이 그다음 멜기세덱이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란 말이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말키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겁니다. 말키체데크라고 돼 있어요. 말키체데크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바로 멜기란 말이 말키란 말을 이제 바꿔놓은 거고 체데크란 말이 세덱이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 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멜키. 말크. 이게 왕이라는 말이에요. 말키가. 그럼 세덱.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체데크는 의라는 말이에요. 의. 의롭다는 말. 그래서 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나의 의로운 왕이시다. 의로운 왕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의 뜻이 바로 의로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의로운 왕, 멜기세덱, 의로운 왕, 의로운 왕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것이죠.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살렘 왕이라 불렀어요. 살렘 왕. 살렘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 살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성경학자들은 여러 군데를 이게 베델일 것이다. 스키도폴리스일 것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는데 대단 우리가 생각하기 때는 소돔에서 돌아올 때면 같으면은 아마 돌아올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어요. 살롬은. 자, 살렘이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 이러면 무슨 왕이죠?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름이 뭘 나타내냐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주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게 세운 그 나라에서 우리의 왕을 노릇을 하시며 우리를 주재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름으로 보았을 때도 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 멜기세덱이 그렇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신분을 1절에서 알아봤고 2절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3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어떤 유일성, 독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족보가 나와요. 뭐가 누구라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족보 중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뛰어난 어쩌면 창세기 전체적으로 봐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바칠 정도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족보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그에게 족보가 없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멜기세덱에 관련한 족보가 없고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그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고 마리아 어머니가 있고 이 땅에 있는데 그럼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천사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너무 오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족보가 없을까?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족보, 그의 생명, 그의 노력, 그가 언제 제사장이 되었고 언제 끝이 났고 그가 언제 죽었고 하는 기록을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우리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반열에 계시는 분이란 이것을 얘기하고 성경은 말이죠. 이 사실을 침묵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것을 이야기라고 해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의 부모나 그의 뭐 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아요.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는 성경이 침묵으로 알려주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3절에 얘기했는데 이 항상이란 말을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항상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말을 썼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방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불. 옛날 분들은 방불하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80 넘은 사람들, 여기 80 넘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시는구나. 없나요? 방불하다는 말 뜻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방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런,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방불이라는.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방불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닮았다는 거예요.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이 누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레위 후손의 레위를 따른 제사장,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참으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지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을 닮은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에요. 주어가,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으로 우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1, 2,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신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어떤 독특한 유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밟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통을 밟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같은 시대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나와서 만나가지고 떡도 포도주도 얻어먹고 십일조도 바치고 했으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우리는 귀가 듣고도 만났나? 이러면 안 돼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온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일 뿐이에요.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백성들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난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쫓아가고 옛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바치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가신 그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그리로 먼저 들어갔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마지막 그날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실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며 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온전히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